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입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당국이 미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1시 17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했으며 초기 분석 결과 ICB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평안남도 사이니에서 발사됐으며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하기 전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매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고도 약 4,500km,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다룰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관련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정부의 중대 보도라며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 개발한 ICBM 화성 15형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약 20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미일, 미한일이 결속해 대응하길 희망한다면서 미 정부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중국의 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약 2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굳건한 미한 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미얀마 수도에서 열린 공개 미사를 집전하며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에게 상처에 복수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겠지만 이를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많은 미얀마인들이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수로 답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겠지만 용서와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미사에 약 15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 미얀마 일정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화산 분화 영향으로 일시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국제공항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항공관제기구 에어나브는 성명에서 발리의 응우라이 공항이 오늘 오후 2시 28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알루미늄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위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핑은 해외에서 자국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버루스 미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동해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 사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ICBM급 가운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9일 정부의 중대 보도라며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 개발한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지켜봤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화성 15형은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기존 화성 14형보다 기술적 재원과 특성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이전보다 개량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지만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훈 한국 국정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이날까지 세 차례 발사한 ICBM급 중에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습니다. 서훈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의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날 성명에서 핵미사일 개발이 주권 수호와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정권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또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며 미국의 자제함을 유약함으로 해석한다면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은 미국이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법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A very serious approach, nothing changed. We take it very seriously.
미국은 매우 진지한 접근법을 갖고 있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아직 상공에 있을 때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t went higher, frankly, than any previous shot they've taken. It's a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앞서 발사한 어떤 미사일보다도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번 발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연구 개발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이 대응 조치로 북한의 동맹국들로부터 폭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 정밀미사일 몇 발을 바다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위협 능력을 구축하려는 북한의 계속되는 노력은 세계와 영내 평화 그리고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 한국 정상과 연이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서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은 안보를 훼손하고 국제사회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동맹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무기들이 안보를 약화시키고 외교와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ICBM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가 이웃 국가와 영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하게 비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 추구와 이를 운반하는 수단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며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연합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경제와 외교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며 현존하는 모든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것 외에도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이 운송되는 해상 교통을 차단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 6.25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평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 한국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현 시점에서 외교적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있다며 미국은 비핵화와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대화 준비가 안 된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를 또다시 증명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ways been very clear that we would be open to talks with North Korea.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놓고 자리에 앉아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고자 한다는 진지한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24시간 전은 물론 지난주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를 한 이날에도 역시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이런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ultimate goal i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not changed.
그러면서 이 목표 속에는 강력한 동맹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이날 미사일 발사로 인해 당연히 두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9월 15일 이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우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16개 6.25 한국전쟁 참전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북한의 국제적인 위협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이전부터 고려되어 왔지만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압박과 함께 이 미국 내에서는 대북 군사 옵션 주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네.
북한이 75일 만에 이번에는 아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자, 이제 이것으로서 그동안 북한이 왜 70여일 넘게 발사를 하지 않았었는지 어느 정도 궁금증은 풀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데 대해 다양한 관측과 분석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 발사로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 요인에 따른 일시 중단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면 전환을 염두에 뒀었다면 이번에 굳이 이제 도발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다시 지정했고 또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어떤 일정을 앞당겼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을 이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
실제로 북한은 지난 두 달 남짓 기간에 미사일 엔진과 연료 시험을 꾸준히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결국 한반도가 다시 극도의 긴장 상태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압박, 대북 무력 시위,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 등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겁니다.
예.
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원유 공급과 노동자 해외 송출 중단 조치를 새로운 대북 결의에 포함시키려 할 겁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다시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한 대북 무력 시위를 더욱 잦게 자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 옵션에 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 또 미국이 경제 제재와 더불어서 외교적 압박 조치에도 비중을 두고 있죠.
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 외에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데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때 일부에서 거론됐던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완성에 더 가까워진 만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겠군요.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방어체계를 강화하거나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 당장은 대화 얘기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사로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그 경우에도 미북 양측이 실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북한이 의도하는 국면 전환은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저희들이 앞서서 뭐 국무부 브리핑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완전히 문을 닫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틸러슨 장관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옵션이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도 주목됩니다.
예.
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미북 간 대화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이른바 핵 무력 완성 선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에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조짐이 없고 또 대북 군사 옵션 실행에 많은 장애가 있는 현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는 75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대신에 북한을 탓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상 이 사드는 한국민과 주한미군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불안정을 일으킨 당사자인 북한의 분노를 돌리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미국 정부가 이미 중국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사드 배치를 일시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것은 미한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시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방어 역량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한국의 핵무기 공격을 가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공공연히 명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시적 사드 배치가 중국 측의 안전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한국 측의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한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3불 원칙, 즉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한일 세 나라 간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의 이행을 중국이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나 협상에 따른 게 아니라 미국의 의사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7번째 사드 포대의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이며 6번째로 완성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곳은 전 세계에 널려있다며 수년 내 한국에 추가 배치될 경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한국이 사드를 구입하는 경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한국, 일본 정부와 함께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성명 채택이나 추가 결의안 논의 등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으며 8월 29일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11일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한 의무를 이번에도 지키지 않은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아무런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 시점까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2월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다른 나라와 항공사들에게 그들의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아니라 주권국가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영내 민간항공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다른 종류의 항공작전을 계획하는 경우 주변국과 현지 항공사들에게 위험의 정확한 성격과 영향을 받는 범위를 통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신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필빈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 8월 10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이 주변국에 사전 통보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당시 한국 정부 이후 추가로 항의 서한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공식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서한에서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의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 이 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모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강력한 제재 압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계기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 군사 모험주의로 규정하고 미사일 성능이 이전보다 개량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해 기존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의해가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긴장이 격화돼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핵과 미사일 포기만이 북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 정권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며 핵, 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화성-14형 계열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29일 오전 3시 18분쯤 E-737-PSI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음 탐지했고 이후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 레이더가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6분 만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반발, 또 체제 결속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내 경제는 물론 체제 안정까지 위협받고 있어 북한 수뇌부가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는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 과시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훈 국정원장이 이같이 보고했다며 내부적으론 체제 결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계속된 도발과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국정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29일 VOA에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체제 안정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을 북한 수뇌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동의하고 더 사례를 들자면은 황병서하고 김원웅이 지금 혁명의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제재 때문에 총정지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 돈 가지고 총정지국이 움직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부정이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 당에 걸려가지고 당에 지금 검열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정지국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정도면은.
북한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의 무역이 90% 가까이 봉쇄되면서 뇌물의 가계 수입을 의존하던 간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0회 이상 남북회담에 참여했었던 문성목 전 남북장성급 회담 대표는 북한의 성명을 자세히 보면 외부용도 있지만 내부 결속에 무게가 더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뭐 새벽에 발사하고 12시를 기회로 해서 중대 보도를 하고 그 중대 보도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친필 서명한 명령서를 공개도 했죠. 거기 보면은 당과 국가를 위하여 이번에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그 부당한 많은 압력과 협박 가운데서도 이 당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핵 무력을 완성해낸 위대하신 지도자, 이 위대하신 지도자를 모시고 일치단결하고 정말 어려움, 간난고초를 극복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 내부적인, 내부용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근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 등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 수뇌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이 절실했을 것이란 겁니다.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하지만 내부형보다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대미 결사 항쟁 차원에서 화성 15호를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간의 물밑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음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반격을 가할 필요가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화성 15호를 등장시킴으로써 대미 결사 항전 의지를 대내에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과 내부 결속 의도가 모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최근의 추가 제재 등 전방위 외교 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 북한 내부의 경제난 악화와 권력기관의 숙청,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망명 등 내부 불안 요인 확산을 경계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거듭 과시해 대미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건 국면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면을 주도하려면은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 자기네가 주도하면서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남북 대화나 이런 통로 부분을 활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 나온 것도 보면 자신들의 행은 자위적인 거고 또 평화 애호적인 뭐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경색돼 있지만 좀 지나면은 며칠 안 지나면 막 걔네들이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유엔 제재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마 국제사회와 한국을 좀 분리시키기가 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도 북한 수뇌부가 많이 서두르는 것 같다며 경제적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기술적으로는 시간은 북한 편이에요. 자꾸 계속 기술이 들어가는 쪽이나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거든 지금 제재 때문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미국을 공갈협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해야만 미국이 대화에 응할 테니까. 아니 정말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속도를 높여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글로 가는 겁니다. 아마 금년 중에 핵실험은 더 할 겁니다. 또 핵실험은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부문에 대해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이 엔진 성능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입증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목 전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등에 관해 북한 정권이 아직 입증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자기들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은 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준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동안 발사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이 고도 4,500km라고 하는 고도를 날려보내기는 했으나 그것만을 가지고 ICBM의 완성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 검증된 그건 찾기가 좀 아직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재진입 이후에 목표지점까지의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최연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화성 14형에서 15형으로 가는 엔진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1단 엔진을 2개로 늘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에서 이제 15로 갈 때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어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단 엔진을 화성 14보다 상당히 더 큰 걸 쓴다든지 새로운 엔진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성 14에 사용됐던 엔진을 뭐 두 개를 단다든지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1단 엔진은 화성 14형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을 두 개로 늘려 활용했을 수 있고 2단 엔진 역시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은 하지만 북한 당국이 선전 목적으로 기술적인 진전 없이 화성 14형에 장착했던 탄두의 무게를 줄이거나 탄두 없이 발사해 거리를 늘렸을 수도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속적인 분화 활동으로 화산 대폭발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에서 공항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네. 하지만 위험은 여전해서 각 나라가 자국민 보호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보겠고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힝야 난민 사태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미얀마에서 사상 처음 미사를 집전했고요.
예.
미 상원 예산위원회가 세제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승인한 세제 개편 법안은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동남아시아의 유명 관광지죠. 발리에서 화산 대폭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의 아공 화산이 최근 분화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제공항이 사흘 동안 폐쇄됐는데요.
예.
중국인과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다수가 현재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풍향이 좀 바뀌면서 화산재 등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고 판단한 당국이
예.
공항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이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는 사흘 동안 모두 880여 편이 이착륙 항공편이 취소돼서 12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현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
일단 공항 운영이 재개돼서 현지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아직 모든 여객 수요를 감당할 만큼 원활하게 돌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발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관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여행객 자비로 추가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중국과 한국의 여행사 관계자들이 저희 VOA에 밝혔는데요.
예.
이 때문에 비용을 넉넉히 준비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발리 여행객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자국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발리 여행을 많이 가나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호주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네.
최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인들도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특히 한국인 7,800명 정도가 현재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단기 여행자 수는 한 270여 명으로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오늘 VOA에 밝혔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일단 화산 폭발 영향권에서 먼 안전한 곳으로 여행객들을 대피시키고 있고요.
네.
내일 그 인근 수라야바야 주안다 공항에 전세기를 보내서 한국으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화산 분화로 발리를 떠나지 못한 한국인 가운데 한 273명은 오늘 발리 웅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버스 한 7대 나눠 타고 한 300km 떨어진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인이 모두 7,8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전세기 투입과 별도로 오늘 웅우라라이 국제공항이 다시 열린 데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적기인 가루다 항공 여객기를 특별 편성해서 단기 여행자 이외 현지 체류 한국인들의 귀국을 돕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더 이상 뭐 발리 관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내 각 여행사가 여전히 발리 여행 상품을 팔고는 있지만 실제 현지에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임시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번 일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 당국은 지난 9월에 이 아궁 화산이 분화 조짐을 보일 때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발리 현지에서 미국인 여행객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예.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미국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이 상황 발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도 미국 정부와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를 방문 중인데 가톨릭 교황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한 건 사상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7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교황의 공식 방문 목적은 미얀마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인종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도 만났다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 둘째 날인 28일에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예.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외교관들과 정부 시민사회 지도자들에게 공개 연설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교황이 종교적 화합은 강조했지만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개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교황은 종교적 차이가 분열과 불신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화합과 용서, 또 관용과 지혜의 나라를 건설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미래는 각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존엄성, 각 소수민족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 또 법치에 대한 존중, 민주적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그런 평화여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
그러니까 로힝야족 사태를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에도 난민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미얀마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이 민감한 현안이란 이유로 교황에게 이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권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27일 민나홍 클라잉 미얀마군 최일교 사령관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얀마의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미얀마는 현재 65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29일 미얀마 제2도시인 양곤의 한 경기장에서 교황이 미사를 집전했고요. 30일에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해서 일부 로힝야 난민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예.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한 로힝야 난민이 이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교황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인물인데 교황조차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실에 슬프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네, 세제 개편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연방 상원에서 진전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 예산위원회가 찬성 12대 반대 11로 공화당이 마련한 세제 개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상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예산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결국 몇몇 의원이 마음을 좀 바꿔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어떤 의원들을 말하는 걸까요? 몇몇 의원이라면?
네, 대표적인 사람이 밥 코커 의원 그리고 론 존슨 상원 의원인데요.
예.
코커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정부 적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존슨 의원은 이 안이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대형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이유로 아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의원이 어떻게 마음을 바꾼 겁니까?
네, 코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재정 적자를 제한할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밝혔고요.
예.
존슨 의원은 세제 개편안을 여전히 우려하지만 개편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요 세제 개편안에 회의적인 의원들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메인주가 지역구로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의원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콜린스 의원도 세제 개편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콜린스 의원은요, 상원 세제 개편안이 기존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 케어의 일부 항목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또 지방정부에 내는 재산세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것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뭐 계속 허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고요.
예.
재산세도 하원안처럼 매해 만 달러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공제는 이 세금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한 항목인데요. 상원세제 개편안은 이 항목 공제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는 무산됐죠?
네. 민주당 쪽 인사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회동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에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단이 됐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트위터에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불법 이민자와 이들의 범죄에 약하게 대응하고 세금을 올리길 원하는데 이에 대한 거래는 없다면서 두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두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회동에 무산된 다음에 성명을 냈는데요. 백악관과의 협상은 없을 걸로 보인다면서 대신 공화당 지도부와 협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비난을 했고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 측에 옹졸하게 굴지 말고 대통령과의 만남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서부 미주리주를 방문하고 정부의 세제 개편 노력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세제 개편안이 뭐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판단한 건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고요. 남포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0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0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역시 영하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도 흐리고 동해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입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당국이 미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1시 17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했으며 초기 분석 결과 ICB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평안남도 사일리에서 발사됐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하기 전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매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고도 약 4,500km,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다룰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정부의 중대보도라며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 개발한 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약 20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미일, 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미 정부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중국의 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약 2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굳건한 미한 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미얀마 수도에서 열린 공개 미사를 집전하며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에게 상처에 복수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겠지만 이를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많은 미얀마인들이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수로 답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겠지만 용서와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미사에 약 15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 미얀마 일정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알루미늄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위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핑은 해외에서 자국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버루스 미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산 분화 영향으로 일시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국제공항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항공관제기구 에어나브는 성명에서 발리의 응우라라이 공항이 오늘 오후 2시 28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